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계시록과 구약 잠언입니다.
13장. 나는 어떤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뿔 하나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을 닮았으나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용이 자기가 가진 능력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다 나아 있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감탄을 하며 그 짐승을 따랐습니다. 사람들은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용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짐승도 섬기며 누가 이 짐승과 같은 힘을 가졌는가? 누가 그와 맞서 싸울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뽐내는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42달 동안 자기가 가진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짐승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과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천지 창조 때부터 이름이 올라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 짐승을 섬길 것입니다. 귀 있는 사람은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인내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때에 나는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양처럼 두 개의 뿔을 가졌으나 말은 용처럼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이 가졌던 모든 권세를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에서 나음을 받은 첫째 짐승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큰 기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환히 보는 가운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기적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 짐승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는 첫째 짐승을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는데 그 능력으로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 짐승은 사람들에게 칼에 맞아 상처를 입고서도 살아난 첫째 짐승의 상을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첫째 짐승의 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상은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상을 섬기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모두 죽이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짐승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사고 팔 수 없게 하였습니다.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거나 그 이름이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의 숫자를 풀이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 사람의 수는 666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주소서.
잠언 제2장 아이들아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명령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지혜에 내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 내 마음을 두어라. 슬기를 외쳐 부르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여라.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보화를 찾듯 그것을 찾아라. 그렇게 하면 너는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깨달을 것이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터득할 것이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지식과 명철을 주시기 때문이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분별하는 지혜를 마련하여 주시고 흠없이 사는 사람에게는 방패가 되어 주신다. 공평하게 사는 사람의 길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의 길을 지켜주신다. 그때야 너는 정의와 공평과 정직 이 모든 복된 길을 깨달을 것이다.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어두운 길로 가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쁜 일을 하기를 좋아하며 악하고 거스르는 일을 하기를 즐거워한다. 그들의 길은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행실은 비뚤어져 있다. 지혜가 너를 음란한 여자에게서 건져주고 너를 꾀는 부정한 여자에게서 건져줄 것이다. 그 여자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은 여자이다. 그 여자의 집은 죽음에 이르는 길목이요 그 길은 죽음으로 내려가는 길이다. 그런 여자에게 가는 자는 아무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다시는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선한 사람이 가는 길을 가고 의로운 사람이 걷는 길로만 걸어라.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살 곳이요 흠없는 사람이 살아남을 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악한 사람은 땅에서 끊어지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피난 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랑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원한 진리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쓴 편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든든히 터를 잡아 굳건히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늘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의 엄청난 역사로 과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였던 원수로 행하던 이방인이었지만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형벌은 제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자로 자라갈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견고한 약속에 머무르는 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흔들림 없는 튼튼한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찬양과 감사도 빼앗기지 않을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의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끼치게 한 바울은 그 자긍심과 기쁨을 언제나 자랑스럽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과 같은 자긍심으로 살아도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20절 말씀 중심으로 만물의 조화를 위한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든 속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사실 우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멀고 먼 이야기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제 개인과 인류는 물론이고 이 우주의 가장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은 단순히 죄인되었던 사람만의 회복이 아닙니다. 본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상태에서 그것은 우주의 관계에 혼란을 가져왔고 당연히 자연도 고통을 겪게 되었음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증거한 바 있습니다. 피조물이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이죠. 결국 피조물의 대표격인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여파는 사람에서 그치지 않고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 세계까지 균형을 잃고 다시금 자신의 대리통치자인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의 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앞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는 깨어져 버린 모든 자연 질서의 화평을 이루시는 우주의 화해를 가능케 하신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를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20절 중간에 다시금 조화를 이루게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만물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보이는 세계와 영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영계의 반란을 일으키고 어둠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부리고 있는 마귀 사탄의 세계까지도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20절 하반절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대로 말미암아 만물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만물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조화를 이루게 됨을 기뻐하실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로서의 권위와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이 이 세상과 우주에 일어난 반란과 부조화조차도 친히 자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해결하심으로 결국 희생을 가르치시는 모범이심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의 백성들에게 희생과 겸손을 명령하실 만한 모범을 친히 보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21절에서 22절 말씀 중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21절인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을 누리기 전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모든 이 세상의 불신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보이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어쩌면 뒤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앞의 원인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는 상태가 결국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그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행실은 그 행동 자체가 빛이 아닌 모든 안타까움의 절정인 어두운 상태를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마음에서 나오는 행실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태에 있던 우리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22절 첫 부분인데 먼저 이제는 이라는 반전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상태 스스로는 도저히 빛이신 하나님과 관련을 가질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우리의 개선되거나 선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반대의 위치로 옮기셨다는 확인입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22절 중간인데 과거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어 있었던 상태의 사람이 과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가능하겠는가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이런 변화 역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졌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새로운 출발점, 즉 전환점입니다. 이러한 증거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믿음에 관한 어떤 것도 사람에서 나오거나 출발하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아니, 가능성조차도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희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는 22절 하반절에 하신 겁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허물과 죄투성이었던 우리를 흠없고 라는 표현 자체가 모순으로 들리지만 예수도의 희생의 십자가에 함께 죽고 새로 태어났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에 라는 삶의 자리를 옮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가 아니라 절대로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엄청난 약속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단서를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오늘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23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최근 이 지구촌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미리 방비한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결국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안타까움은 그래도 육신에 그치는 것이라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역사를 성경은 충분히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지진에서도 흔들리지 말 것을 바울은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23절 첫 부분인데 여기 흔들리지 않을 두 가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하나님께서 경계하신 것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고 하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말한 것처럼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의 터는 바로 기록된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훌륭한 영적인 경험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변하는 약속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터 위에 굳게 서서입니다. 이 터를 둬야 할 기초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의 철학도 사람들이 경험적 이론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의 터보다 튼튼한 믿음의 토대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터 위에 튼튼하게 머무른다면 거기는 절대로 지진이나 흔들림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중요한 자세 앞에 만일이라는 가정이 주어지고 있는 것도 주목해 봐야 할 자세입니다. 바울과 하나님은 참으로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하시지만 만약에라도 그렇지 못하면 역시 그 경계의 의미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만일이 지켜지기만 한다면 그 결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23절 중간인데 이 세상에서의 소망은 항상 시간적이고 영원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소망은 사라질 수 없는 영원에 속한 것으로 불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5절에서 이 복음의 소망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쓰러지고 흔들릴 이 땅 위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이 든든한 하나님의 복음에 일꾼된 것의 넓은 약속과 자신이 복음에 일꾼된 감격을 다음에 나눌 말씀까지 계속하면서 이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역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23절 하반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주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영적인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가 포도나무이고 그의 제자인 우리는 가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고도 나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하나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인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 혹은 의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들의 영적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영적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런 전투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무장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무장한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등에 아무 무장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싸움에는 후퇴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완전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경주에 비교한 구절도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최선을 다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경주에서 이겨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장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을 보면 성령의 영감을 받은 히브리서 저자는 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유를 마시지만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더 이상 우유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라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이루어가는 영적 성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성령의 열매에는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도 이와 비슷한 덕목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두 곳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열거하면서 베드로는 그것들이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사람이 믿음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매일같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성장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믿음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해주며 우리 삶에 파고드는 의심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두 번째로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는 믿음과 함께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염려를 극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걱정과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럴 때 마음속의 평화를 가로막는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집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희락, 곧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평화와 함께 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기뻐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로마서 12장 12절.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리스도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섬기는 일 그 자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양선, 곧 미덕의 열매가 있습니다. 미덕은 도덕적 선, 곧 항상 올바른 일을 하려는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성실도 미덕의 한 부분입니다. 이런 덕을 가진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며 자신의 신념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의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인 지식은 유형적인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함으로써 나오는 지식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구절에 나오는 힘쓰라를 영어 성경에서는 최선을 다하라 혹은 부지런히 힘쓰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는 주위에 성경책이 없어 영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는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알려고 해도 이와 같은 영적 지식을 얻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절제의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제라고 하면 술에 중독해서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는 자신에 대한 제어입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항상 제어합니다. 침착성을 잃지 않고 어떤 습관이라도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절제는 자신의 약함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 그리고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인내, 곧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내도 절제의 한 형태입니다. 이것은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없다는 깨달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얻으려는 것을 때로는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조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깨닫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온유의 열매입니다. 온유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성격이 부드럽고 고통을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온유에는 부드러운 성품의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유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입혀도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형제 우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는 구분이 모호한 것이 덜어 있습니다. 한 열매가 또 다른 열매를 낳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온유는 형제 우애를 낳습니다.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기초는 황금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 만약 우리가 남한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하면 형제 우애에 대한 참된 의미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경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건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원래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나 존경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를 섬기며 헌신하는 것을 경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건은 말로만 하는 것이나 형식적인 예배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섬김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참된 경배가 없는 형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사랑보다 더 강조하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열거한 일곱 가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으뜸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쓴 서신에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도록 세상에 보내신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도 사랑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